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늘고 기운이 진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용 교보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들러서 밥을 먹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은 김밥천국이라는 식당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김밥과 라면과 떡볶이 등을 파는 분식점인데 대규모 체인점이라 어느 동네에 가도 그 김밥천국이라는 식당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공항에도 있습니다. 값도 아주 싸고 김밥 한 줄과 라면 한 그릇에 어린 시절의 추억과 맛을 반추할 수 있어서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그 식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수 지옥 김밥 천국. 그 친구도 김밥과 라면을 좋아하는지라 가끔 동네에 있는 김밥 천국이라는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곤 하는데 누군가 테이블에 붙어있는 김밥 천국이라는 그 식당 이름 앞에다가 볼펜으로 예수 지옥이라고 써놨더래요. 예수 지옥 김밥 천국.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친구의 글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이라는 말은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며 실제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아주 명쾌하게 줄여서 기록을 해놓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김밥으로 오시는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일련의 어떤 무리들이 원하는 예수는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김밥으로서의 예수예요. 그리고 그 알량한 김밥이 그들의 눈앞에 주어졌을 때 그들은 열광을 하며 이게 바로 행복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김밥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이내 그 삶을 지옥으로 생각하죠. 예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이 진리입니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바이며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신앙의 정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해체와 부인을 요구하는 진짜 예수를 거부하고 김밥이나 말아주는 가짜 예수에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에 물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을 외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할 때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김밥을 산더미처럼 만들어주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김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밥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일갈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김밥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영생을 원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서 도망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같은 거 그런 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당신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거 나는 관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이나 약속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김밥을 들고 오시는 세상의 힘인 김밥을 들고 오시는 예수를 간절히 원해요. 그들은 절대 예수 천국이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장 해제이며 완전한 항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는 지옥과 같은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이라는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들킬 수밖에 없어요. 만일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힘인 그 김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예수는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기세입니다. 그렇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 파송되어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의 형국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피상적으로 보면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힘을 기각당하고 자기를 부인당하는 삶을 통해 하늘로 입성해야 하는 나그네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쉬운 말로 김밥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천국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 같기라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편 73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자들의 삶을 비교해보면서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는 경험담을 시로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데 그 하나님의 선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도저히 이해와 용납이 안 되는 지옥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자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들의 인생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고 얼마나 살이 쪘으면 눈알이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돈을 마구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어찌된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김밥은 왜 나한테 안 오고 그 김밥이 왜 다른 이들에게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김밥 천국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인생은 온종일 재앙뿐이고 아침마다 징책이래요. 예수 지옥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삽은 하나님이 어디론가 숨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일사천리 만사용통 부귀영화의 삶을 살던 악인들의 삶이 실상은 저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논리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종일 재앙이요 아침마다 징책인 자신의 삶은 축복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아삽이 알았어요. 아삽이 그러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세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자신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삶이었고 영광으로 영접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예수 지옥이 사실은 복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아요. 이 세상에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이 세상의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김밥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 자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부인케 하시느라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숨쉬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김밥에 불과한 이 세상의 힘과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인생 도우미로 부리려 하는 교만한 우리 옛 아담적 자아가 얼마나 초라하며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폭로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아와 이 세상의 보잘것없음을 이 이성과 인격을 소유한 채 전부 겪어내고 경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왜 너의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서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고 시편 22편의 말을 들어서 조롱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희들의 꼴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그것이 예수 천당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힘을 키워 구원에 도달하려 하는 그 아담적 사고에서 얼른 벗어나라고, 그리고 그러한 힘의 원리가 배태하고 출산해 놓은 이 세상에서 빨리 눈을 돌리라고, 그리하여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살라고 주님은 그렇게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예수 지옥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고작 김밥이나 말아주러 오신 가짜 예수를 믿는 김밥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신랑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된 라헬, 즉 언약의 신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리는 이야기와 약속의 후손 이삭이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뒤로 하고 자기 손자가 며느리를 강간하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것까지 보고 역시 죽음을 맞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언약의 후손들의 삶과 그들의 최후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불쌍해야 되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예수지옥 김밥 천국의 역설, 그 패러독스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라헬과 이삭의 죽음, 특히 라헬의 삶과 죽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봄으로 해서 성도의 삶의 패러독스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헬의 삶과 죽음을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본문 16절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스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잉태치 못하던 여인이었던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신고했다 그래요. 그 단어는 카사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잔인하리만치 고통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그 아들을 낳는데 잔인하리만치 고통스러운 산고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급기야 아이를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자기는 너무나 슬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유용한 키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잘 가지고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그녀가 어디에 장사가 되었는가 하면 에브라, 곧 베들레헴이에요.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아들을 낳고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죠? 예수가 태어난 곳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떡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떡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뱃집, 을레헴 떡, 떡집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라헬도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 죽은 라헬의 이름이 언급돼요. 마태복음 2장.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오늘 본문의 라헬의 출산과 죽음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라헬이라는 여자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녀가 신실했다든가 마음이 착했다든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라헬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추앙을 받고 또 성경에서도 수시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칭해지는 유일한 근거는 야곱이라는 약속의 후손인 그 신랑이 그녀를 사랑하고 선택했다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그녀는 무서운 질투의 화신이었고 이기적이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여자예요. 그녀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의지했던 여자고 그 우상을 도둑하기 위해 수십 년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여자예요. 딸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이 약속의 후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질투와 시기와 아기다툼 속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열심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라헬과 이삭의 죽음 사이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아버지들 그들의 족보가 나열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므낫세가 그 어머니를 강간해버리는 사건이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헬은 신랑인 야곱의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약속의 후손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룻기를 보면 거기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룻기 4장 10절 보세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라헬과 레아, 에브랏, 베들레헴이 그대로 나오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라헬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남편을 여인 과부였고 거지와 방불한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보아스라는 유대인 지주를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해서 보아스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약속의 후손인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의 상징인 이방 여인 룻이 신랑의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떡하니 예수님의 족보에 언약의 후손의 라인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유대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다라고 해요.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건 그들이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약속의 후손의 선택과 사랑에 의해 그렇게 된 것처럼 룻도 그러한 방식으로 언약의 후손의 라인으로 편입이 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들이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의 선택으로 예수와 방불한 어린 양의 신부로 격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을 내어놓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자격과 조건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열심만을 오롯이 드러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약속의 후사들의 탄생 또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불임입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셋 다 불임 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셔서 오랫동안 잉태치 못했던 여자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약속의 후손이 나게 되는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배려의 산물이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약속의 후손들의 신부들의 삶은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추악하게 그지없는 죄인이 신랑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 세상과 역사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옛 아담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완성이 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은 성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신랑의 선택을 받아 신부가 되었으나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를 하고 급기야 약속의 후손을 출산해 내고야만은 그녀들의 삶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신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이 잉태하여 출산한 약속의 후손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잉태한 그 신부가 점점 후폐해지고 결국 그 신부를 먹어버린 새 생명이 출산케 되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겨우 아들 둘을 낳고 결국 죽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새 생명의 씨를 뱃속에 갖게 되면 이 생명에 의해 그의 양분을 뺏겨요. 그리고 이 생명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생명이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되고 이 생명이 거부하는 건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덧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미의 양분을 먹고 이 세상에 이기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새 생명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은 이 후폐해져야 할 옛사람을 먹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인 라헬, 불가능한 라헬이 죽고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약속의 백성을 상징하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져요.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남유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은 전체 이스라엘을 낳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상징입니다. 그렇게 그녀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 말하고 우상을 섬긴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잉태하고 출산한 불가능과 무력함의 상징 라헬, 즉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 아담의 옷을 입고 있던 라헬이 이스라엘을 출산하자마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옛사람은 여러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완성되는 날 죽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꼴을 보면 절대 그날은 안 올 것 같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아, 어떨 때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생명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자격을 근거로 하면 그거는 택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입고 있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순결한 약속의 후손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거예요. 라헬의 둘째 아들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완성을 의미하죠. 그 베냐민이 나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을 탄생케 해야 하는 누에고치와 같은 그런 운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누에고치 같은 옛사람을 벗고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으앙하고 밖으로 태어나게 해야 하는 새 사람과 옛사람이 한 존재 안에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그 생명을 출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이 완성이 되어서 탄생이 될 때 마치 찬란한 나비가 고치를 찢어버리고 밖으로 비상을 하듯이 그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새 생명의 출산 때에 완전히 죽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라헬의 인생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염, 마쿨라의 형태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고치 같은 옛사람의 껍질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벗겨내실까요? 철장으로 벗겨내십니다.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무기인 철장은 이 세상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벨론의 잔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읽어보셨죠? 그 철장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그들에게 향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마다 날마다 징책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철장은 성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지으신 이는 그 지은 걸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창조주예요. 그걸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과 수천 년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훅 부니까 그들이 전부 유황불못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과 연합하여 그것이 좋사오니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철장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바벨론의 잔재들, 오염, 마쿨라를 떼어내는 전쟁을 수천 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는 당신의 백성들 안에 내재하는 세상 바벨론의 잔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 안에 잔재하고 있는 옛사람이라는 바벨론을 경험해요.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내어놓는 열매들의 추악함과 허황됨과 부질없음을 경험하고 철장을 들고 그것을 쳐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세력 바벨론이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열방,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모두 이 세상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로 나라는 존재 안에 오염이라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바벨론의 잔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시키고 해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대적해요. 나도 김밥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지옥같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냐는 것이죠. 나에게도 김밥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재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들에게 철장을 주어서 그 철장으로 당신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그 잔재들을 사정없이 공격을 하십니다. 4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자가 우수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왜 이렇게 잔인하리만치 우리를 깨뜨리실까요? 바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10절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보세요.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이 마귀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받아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의 잔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야 우리가 이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난 김밥이 좋은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묶어서 예수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거 벗어버리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철장으로 그들을 부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왕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세상 바벨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바벨론의 연합이 되어 그 바벨론처럼 살고 있는 내 백성들아 교훈을 받아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철장은 우리를 향해 겨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아들만 꼭 붙들라고, 철장으로 때려 부시면서 다가오시는 게 예수인 것입니다. 백마타신 예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통곡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철장으로 깨뜨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바벨론이 주는 김밥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이 세상이 주는 떡 말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그게 광야의 이유였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신랑의 선택을 받은 라헬이 통곡을 하는 여인으로 자주 인용이 돼요. 왜냐하면 신랑의 선택을 받은 옛사람 라헬이 죽어서 약속의 후손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헬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고 라헬의 통곡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신고했다고 그러죠. 잔인하리만치 아팠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잘 챙기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내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그것이 가슴 아파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후손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세상과 마귀의 세력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아담 안에 속해버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음녀 바벨론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포로로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놔버렸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또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유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유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좇아 살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 모두 사망으로 떨어져야 할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 올라오게 되는지에 대한 웅숭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들로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신부 라헬이 이 세상 바벨론에 살면서 도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신부로 즉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완성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자괴감과 허탈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로 언약의 후손을 출산해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라헬이 지금 라마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건 내가 낳은 그 자식,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낳아야 할 자식, 그 자식이 이미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 와 있는데 그걸 바벨론에게 뺏긴 것 같은 형국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게 나는 완성된 자손으로 도저히 완성이 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도저히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돌아올까? 내가 그 자식을 출산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출산은 했단 말입니다. 신랑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너를 보면 당연히 울어야 되지만 내가 있다. 내가 한 방법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들이 이 세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극심한 공허와 무료함과 심심함과 고통 속에서 살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분히 부어질 때에만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당신의 생명력을 거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한적 자원만 그들에게 남겨뒀어요. 마치 뿌리 뽑힌 꽃처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결핍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핍은 공허와 허무와 심심함과 무료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인간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열심히 젖을 빱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도대체 어디서 배웠다고 엄마 젖을 그렇게 열심히 빠는 줄 아세요? 나면서부터 인간은 결핍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간들은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그러한 결핍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채워보겠다고 헛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받아서 참 행복과 참 만족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동원해서 막습니다. 마귀는 죄인들 앞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당근으로 끊임없이 제시를 해요. 마치 그것만 있으면 참 행복, 즉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근사한 포장을 해서 죄인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이 내어놓는 그 많은 당근들을 쫓으면서도 그 앞에서 여전히 공허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삶은 원래 그런 것이려니 하고 그냥저냥 선배들이 산 삶을 답습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이라는 것을 조용히 관조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일을 하시죠?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요. 왜 결혼하죠? 왜 아이를 낳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창조하고 덧입고자 하는 삶은 그야말로 고해예요.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도 그 공허와 심심함과 무료함과 고통스러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내 앞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도 공허한 게 인간입니다. 아이만 하나 태어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로또만 한 방 맞으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다들 아닌 척하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돈, 명예, 인기 그런 것으로 고해 같은 인생이 유리바다로 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이 세상이 그토록 열심히 쫓고 있는 김밥이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공허를 메워줄 수 없어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공허해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왜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기적을 보고 또 봤는데 은잇발이 금잇발로 변하는 걸 봤는데 또 공허해지거든요. 더 큰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영성이 깊은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들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인간들은 이 세상의 힘인 김밥만 있으면 자신들의 배가 만족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 엄청난 재산과 인기를 소유한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합니까? 그들이 가진 재산과 인기가 그들을 충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재산과 인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술을 붓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약을 꽂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셔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보다가 결국은 자기 빌딩에서 투신해버린 그런 재벌 회장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 한국 최고의 재벌 아들이 이혼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이 약 1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1조 원이. 저보다도 어린데. 그 사람의 아내 또한 한국 굴지의 재벌 딸이에요.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을 냈는데 그 여자가 요구한 금액이 5천억 원이에요. 둘 다 한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쁜 자녀들도 있어요. 어딜 나가면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상태가 행복하지 않다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쫓아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인간은 실은 모두 다 고통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들을 포로로 잡고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재미와 쾌락으로 그들의 공허와 고통을 어설프게 땜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속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대충 고쳐주며 말하기를 이란 뜻이에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실상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마취자만 계속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하늘의 떡을 먹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선만 채워질 수 있는 그들의 공허에 계속해서 김밥만 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야. 이거 먹으면 행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김밥만 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그 김밥에 눈이 팔려서 진짜 생명의 떡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라헬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았는데도 아주 소수의 남은 자만 돌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놔줬다니까요. 얘들아 나가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더니 대부분이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살래요. 그리고 남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들만 꾸역꾸역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진 게 뭘까요? 하나님의 철장입니다.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죠. 과학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이제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왔어. 뭐 주름살도 보톡스 한 방이면 다 끝나. 이제 얼마 있으면 내장도 마음대로 바꾸고 얼마 있으면 몸까지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을 두고 떠나고 싶으세요? 그렇게 이 세상에 남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철장으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뒤에서부터.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김밥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철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에게 얘들아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거기가 너의 살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Come out my people. 나와라예요. 나와라.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요. 음행과 사치와 쾌락과 치부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공격을 너무 유아적으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세상 바벨론의 공격을 예수 믿으면 감옥에 쳐넣는다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식을 기름에 튀긴다든지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절의 박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똑똑합니다. 수천 년간을 어떻게 하면 인간을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만 연구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취미도 없어요. 그가 수천 년 동안 유일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혼자 내려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칼에 날려버린 그 마귀, 그 마귀들과 그 마귀의 수장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와해시킬까만 연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맥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가 그렇게 편하게 인간을 공격할 것 같으세요? 오히려 세상의 풍요를 마구 부어주고 세상의 힘과 쾌락을 풍성히 제공해서 그것이 행복이고 만족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무서운 공격인 거예요.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돈이 더 많이 벌려. 세상의 공격 무기는 철장이 아니라 김밥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김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밥 천국의 실체예요. 예수 말고 김밥으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오해하며 살고 있는 죄인들은 좀 더 많은 세상의 힘을 탈취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전쟁도 불사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아도 자기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리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여기에서 싹 빠져버리면 이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사회법으로 양심으로 일반 은총으로 꼭 붙들고 있으니까 이 정도지 하나님이 언젠가 일반 은총을 확 빼버리면 이 세상은 곧 좀비들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목에 이빨을 꽂아서 그 싱싱한 피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힘인 김밥을 추구하고 쟁취해내는 삶이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게 바로 흡혈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 김밥에 열광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그리고는 그들의 시선을 세상이 열광하는 김밥에서 예수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온통 그러한 가시적 힘을 행복의 조건과 근거로 추구하고 있을 때 성도는 외롭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지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귀탄 예수를, 그 초라한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예수 지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채우려 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그를 사로잡아서 자꾸 바벨론의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실존 아닙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라헬의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약속의 후손으로 출산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에게 빼앗긴 나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의 나의 언행과 행위와 삶을 보면 형편없어요. 내가 이거 구원받은 자가 맞나? 우리 집사람이 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목사가 어떻게 그런... 우리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시죠, 여러분? 그러한 자기 자신이 나에게 폭로가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라헬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맞아! 너희들, 바벨론에 내가 너희들을 왜 집어넣는지 알겠니? 내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 약속의 후손이 너희들의 힘으로 출산될 수 있을 줄 알아? 그러나 내가 한 방도를 마련했다, 얘들아. 예수가, 아기 예수가 바로 그 자리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택받고 예수에 의해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예수의 철장에 맞아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제가 단 1초라도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납작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게 선한 삶이며 윤리적인 삶이며 도덕적인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쫓아가느라 이 땅에서 통곡을 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라헬의 통곡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신 예수가 출격을 해서 옛사람 라헬을 죽여가세요. 그걸 양수겹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보고 통곡하고 철장으로 맞아서 통곡하고 이래저래 성도의 삶은 통곡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복인 것입니다. 백마 타신 예수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바벨론과 전쟁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라헬을 반드시 죽이시고 약속의 후손인 새 생명을 출산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추악함과 집요함과 불가능함을 배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롯이 의지하는 자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지금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전쟁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과 결론을 합해서 제가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졸았던 분들은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의 공허는 그들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회개할 때 비로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전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완전히 회개가 될 때 비로소 그 인간은 고해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후손의 탄생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새 생명의 씨를 마음에 선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옛사람 아담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악착같고 집요한지 그 새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어서 완전히 출산하게 되기까지 그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 또한 통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의 징계, 철장을 가진 예수의 출격에 통곡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의 선택에 의해서 눈을 떠서 무엇이 행복이고 어디가 우리의 목적지인지 알게 됐는데 나라는 존재가 내어놓는 성품과 행위와 언어를 볼 때 도저히 나는 목적지인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출산해 놓은 자식들이 세상에게 붙들려가서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마음에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밥이 너무 좋아! 나는 도저히 김밥 못 넣을 것 같아. 통곡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선택은 되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나라는 존재가 약속의 후손으로 도저히 완성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뻔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죽었을 때 성경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아올 수 없는 존재였던 영적 이스라엘, 그 약속의 후손의 어머니 라헬이 도저히 그 자식이 살아올 것 같지 않은 절망감에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곡을 해결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죽었다는 것은 두 살 미만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가 베들레헴에 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에 의해서 사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라헬의 자녀들을 건져서 아기를 잃고 통곡을 하고 있는 라헬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돌려준다. 약속의 후손은 반드시 탄생하고야 만다. 아이야 울지 마라. 그렇게 라헬을 위로하기 위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아 죽어서 장사된 바로 그 자리 베들레헴으로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떡이 되어 죽으시려고. 라헬이 산고 끝에 아이를 낳고 결국 옛 아담의 껍질인 라헬을 묻은 그 상징적인 장소 베들레헴에 그 일을 실제로 완성하실 한 아기가 오신 거예요. 통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고가 커도 그 해산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출산을 위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실 유일한 일은 딴 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나를 돕겠니?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참 행복,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분주하게 열심을 부리는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무료함과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아기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약속의 후손들을 당신의 힘으로 돌아오게 하여 통곡하는 라헬들을 위로하겠다고 한 아기가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통곡하는 라헬은 죽고 영원한 기쁨의 새로운 라헬, 즉 천상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간단명료하게 그려져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신부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다리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같은 단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해요. 그 여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교회가, 성도가 아이를 낳는다, 예수를 낳는다라는 말은 교회가 자신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폭로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을 해서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의 성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가 먼저 와서 나중에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한 이사야 6장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존재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만 하나님 자녀로 완성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더욱더 깊이 신앙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이 예수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를 공부하셔야 돼요. 왜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가르칠 교, 모일회, 왜 교회가 교회겠어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말을 올바로 배울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바벨론이 계속 막아요. 왜 너희가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냐? 너희도 충분히 능력이 있어. 그게 선악과입니다. 너희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풍성한 김밥을 좀 봐. 물질주의, 성공주의죠. 왜 너희가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라고 생각해? 아니야, 고질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앞에 당근을 내놓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를 공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결국 여자로 하여금 아이를 출산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항복시키시고야 마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출산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의 후손으로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왔는데 그게 다 연결이 되세요? 예, 그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지옥, 김밥 천국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김밥 천국 선전 되게 많이 해주네요. 한국 가시면 한 번씩 꼭 가세요.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게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당하며 통곡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통곡의 삶 속에서도 홀로 열심히 나를 완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업적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거 업적 이루어서 하나님한테 선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주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외침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낸 헌금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그건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아니요.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면 안 돼요. 사람은 죽어서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더니 온 세상이 그냥 애도를 하면서 아이고 참 위대한 인물이 죽었구나.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니까 이 세상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런 인간도 예수가 사랑하니까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구나로 가야지 저가 한 업적을 좀 봐 이걸 보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이 죽었더니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면서 그분을 추모한다고 야 우리도 그렇게 살자 많이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해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저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요즘 기독교 안에서 무슨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좋아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위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세상을 교회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복음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바꿔요? 세상을 바꿉니까? 어떻게 바꿀 건데요? 나도 내가 죽을 때 추모의 행렬이 며칠 동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존경받는 이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개혁이 되면 교회는 개혁이 됩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nothing입니다.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통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철장으로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통곡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니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 마이 갓!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가? 그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네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영어부, 한어부가 같이 모여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영어부 목사님이 옆에서 통역을 하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니까 주여 삼창을 했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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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이제 다다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영어부 목사님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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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역을 했대요. 웃겨가지고 기도를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여 부를 때 주여 나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주여 나 좀 보세요. 내가 이런 업적을 이뤄냈어요로 주님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내가 주여를 불렀을 때는 오 마이 갓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오 마이 갓!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가 돼야지 나 좀 보세요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똑바로 이해하세요. 제발 오 마이 갓만 기억하시지 말고 오늘 내용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낮아지고 끊임없이 낮아지셔야 돼요. 나가시면서 오 마이 갓 하고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